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나 혼인잔치라고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나의 소망,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주제에 맞게 김대경 목사 제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 혼인잔치에 친척 관계로 보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참석합니다. 한창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쯤에 불현듯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수고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최상의 포도주다라고 평가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혼인잔치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여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올지 미리 조사하고 그의 숫자에 맞는 만큼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충분하게 준비합니다.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많이 준비한 음료가 똑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포도주인가? 떡이나 빵이나 고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디저트나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음료가 떨어졌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이 가져다 주고 있는 기쁨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은 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쁨이 무엇이길래 기쁨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기쁨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말의 기쁨의 개념을 표현하는 말을 살펴보면 차다, 용솟음치다, 넘치다, 넘쳐 흐르다, 충만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동사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기쁨을 하나같이 모두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액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서 하나하나 꺼내서 쓰다 보니 그리고는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이 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벌어진 이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진 이 상황이 바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기쁨이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살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울분을 저것들 어떻게 복수하지? 하면서 삭혀야 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가득 차있는 이 기쁨 하나하나를 꺼내서 저를 위로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키가 작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기쁨 가운데 하나를 덜어 사용하고 또 하나를 덜어 사용하고 또 하나를 꺼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 바닥이 난 기쁨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마치 제 자신의 목소리로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저 스스로가 저를 작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부끄러워했던 시간들이 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던 어느 날은 제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7년 동안 우울증이라는 기나긴 싸움을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이 사회에 제가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경쟁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경쟁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물론 저도 경쟁이 가져다 주는 어떤 효율과 성과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사람들을 이 숫자로, 특별히 이 숫자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키가 몇인가에 따라서 그의 매력이 결정되고 그의 성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능력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가 결정되는 것. 아, 저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사회가,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기쁨이 없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2011년 제가 33살일 때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로, 그리고 2016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사회자로, 때로는 예배의 설교자로, 또 예배의 안내자로, 그렇게 무언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예배를 무언가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춤추며 뛰며 목청껏 외치며 찬양했던 것이 없고 엎드려 눈물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적이 없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의 현실이 저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병이 들어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아멘 하신 단 한 명 빼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겐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혹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빼앗긴 기쁨을 놓고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 저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힘으로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기쁨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다소 뜬금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포도주가 없는데 뜬금없이 정결 예식을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은 더욱 뜬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수고로운 것들을 하인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해도 어차피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면 한마디 말씀만 해도 됩니다. 빈 포도주 병에 빈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차오르라 라고만 말씀하시면 그 빈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차오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방법이 있고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 그 행하신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멋진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말은 그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도 떨어진 것입니다. 이 물들은 다 어디에 간 것일까요? 아마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느라 다 사용되어서 물이 다 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결 예식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한다 한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는 최소 75리터에서 최대 110리터까지 채워집니다. 돌 항아리 6개라고 하면 대략 600리터의 물을 채운 것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거봐, 더 많이 노력해야지, 더 많은 정성을 들였어야지, 더 많은 예배와 예식을 행하고 더 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지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다. 물은 물일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병이 발병했지만 가족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암이 드디어 말기가 되어서야 몸의 살이 현저하게 빠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알게 된 것은 어머니의 병이 꽤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암으로 인해서 머리에 물혹이 생겼고 그 물혹이 신경을 눌러서 오른팔, 오른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큰 병이 들어서 참 가슴 아프고 기쁨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요, 우리 집에서 전화 오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제 핸드폰에 아버지의 이름이 뜨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나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소식이, 혹시나 듣고 싶지 않은 그 소식이 전해오면 어떡할까. 핸드폰에 아버지 이름이 뜰 때마다 받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큰 중병에 걸렸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술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병원에 갔더니 병원은 인간의 한계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퍼져있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없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물혹을 물만 빼내낼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 먹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낫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여도 암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약과 치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몸무게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체력이 없으면, 식욕이 없으면 아무런 치료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 저희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일평생 예배를 드리고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일평생 철야 기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고 일평생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몸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인간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치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지키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쁨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풍요로움을 위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성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끼니 잘 챙겨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고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더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해 죗값을 치르러 걸어가는 한낱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는 물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던 바로 그 물입니다. 그 물을 주님은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고 10절에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자 자칫 초상이 될 뻔했던 이 혼인잔치가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법칙과 룰, 종교적인 열심과 치성, 인간의 숱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작은 키의 콤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미 여러 번 나눈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이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과 그 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정치적인 관계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키가 작아 열등감에 빠져있던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수업 중 한 교수님의 강의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이 모든 키 작은 작은 키 콤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경아, 너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 이 세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은 말이야 아주 큰 나라란다. 아주 힘이 센 나라란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란다.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쉽게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나를 배척하더라. 너는 중국이 되고 싶으니? 아니요. 일본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이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속하는 선진국이다. 그런데 일본은 나를 잡다한 신 중에 하나로 여긴다. 너는 일본이 되고 싶으니? 아니요. 한국은 작고 연약한 나라지. 늘 중국에 또 일본에 시달리며 가진 것이라고는 눈물과 한밖에 없는 나라지. 그런데 그런 나라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주고 예배한단다. 너는 한국이 되고 싶으니? 저는 그때 이후로 작은 저의 모습이 부끄럽거나 싫거나 밉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잡다한 신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저로 하여금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작아야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작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대의 기나긴 우울증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우울증을 벗어나게 된 계기는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왔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져도 좋으니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안전하다 여기는 그 배에서 나오라. 그리고 이어서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기적이다. 우울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울증에서 단번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런저런 모양의 경쟁에도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던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지켜내거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사랑하게도 사랑받게도 하시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시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울빨래는 얼면서 마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를 낭독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따스함과 온기가 사라진 겨울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찬물에 손을 넣어 빨래를 빠셨습니다. 손이 시리고 손이 트고 손이 갈라져도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다닐 수는 없었기에 한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빠셨습니다. 그렇게 빤 빨래를 마당에 널면 매서운 겨울바람에 빨래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저 빨래가 과연 마를까? 마를까? 그러나 겨울빨래는 얼면서 마릅니다. 왜냐하면 엄동설안에도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엄동설안의 추위를 뚫고 빨래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삶은 따스함과 온기를 잃어버린 한겨울과 같습니다. 한겨울에도 빨래를 빨아야 하듯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어찌어찌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쁨이 없어 육신이 기진맥진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정서가 피폐해지고 영혼이 죽어가도 우리는 그렇게 어찌어찌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참된 예배자로 서서 목소리 높여 우리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의 소망과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제 곁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저의 영혼과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통일한 은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